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가장 짧은 구약 성경에서 복음 묵상 가장 짧은 구약 성경에서 복음 묵상 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당시 제가 소속했던 CRC라는 교단, Christian Reformed Church, 개혁교단의 목사 안수 과정으로 미시간주에 있는 캘빈 신학교의 교육 과정을 2년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과정은 북가주에서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공부를 하고 논문을 제출하는 등 소위 통신 교육으로 마칠 수가 있었는데 3, 4개월 그 한 쿼터는 반드시 신학교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고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이라는 곳에 가서 4개월 동안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체 과정을 통신 교육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제도에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 불만을 더욱 북돋게 했던 것은 거기 가서 들어야 했던 강의 중에 CRC 역사라는 과목이었습니다. CRC, 그 크리스천 리폼 처치는 185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온 개혁교 교인들이 시작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CRC 역사의 대부분은 결국 네덜란드의 역사이고 네덜란드 개혁교의 역사이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온 그들의 이민 역사입니다. 나는 미국에 사는 한인인데 내가 왜 이 그랜드 래피드라는 낯선 곳까지 와서 네덜란드 사람들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왜 이 과목을 강요를 받아야 되는가. 초반에 저는 정말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마치면서 그 과목을 마쳤을 때 저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한인들보다 먼저 미국에 오고 먼저 정착한 네덜란드 교회 교인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과거와 또 현재와 당시 현재와 나아가서 바람직한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는 오바댜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 에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정 민족이면서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른 민족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 나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역사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에돔 사람들에 대한 오바댜서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 달 마지막 주일부터 성경의 가장 짧은 단락에서 복음 묵상이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짧은 시편에서 복음을 묵상했고요. 그 다음 가장 짧은 성경 구절에서 나아가서 주님의 가장 짧은 비유에서 복음을 묵상해 왔습니다. 지난 3주간은 가장 짧은 바울 서신에서 복음을 묵상했습니다. 빌레몬서였죠. 그리고 오늘은 구약 말씀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가장 짧은 성경인 오바댜서에서 앞으로 3주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짧고 가장 짧기에 우리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이 오바댜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이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3시간 빌레몬서를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3번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댜서 또한 3등분으로 나누고 오늘은 그 첫 번째 7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집중하기에 앞서서 오바댜서의 배경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오바댜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시대에 쓰여진 말씀인지 또 어느 집안에 어느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보는 1절을 시작하는 그 짧은 문장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가 받은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말씀이다. 오바댜의 계시라. 이 짧은 말씀뿐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주셨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바댜라는 이름도 조금 이상합니다.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별명이나 직책이 될 수 있는 그런 고유 명사입니다. 오바자라는 그 명사의 뜻은 여호와 야훼의 예배자 또는 야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광범한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오바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13명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자인 선지자 오바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이름인지 뭐 출생과 이런 건 아무 내용이 없고 이름조차도 이게 이름인지 별명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자서에 기록된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에돔 민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지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를 거치고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인 그 가나안 땅을 에워싸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오늘도 우리가 세계 전도를 보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중해 동편에 위치합니다. 그곳에서 북쪽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작지요. 우리 지도상은 작습니다. 가면 굉장히 커요. 작고 밑으로는 사해, 그 염해라고도 하죠. 사해, 그 둘을 연결하는 요단강이라는 강줄기, 물줄기가 있는데 지중해 동편에 위치하고 그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것이 그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집중을 하는 그 땅이 바로 요 위치입니다. 그 지역을 보자면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남쪽에는 블레셋 민족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보니게 민족, 영어로 하면 포니시아라고 하는데요. 보니게 민족이 있었고요. 그 위로 북쪽에는 아람 민족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이제 아수르, 시리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람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넘어서 동쪽으로 암몬 민족이 있고요. 그 아래 모압 사람들. 그리고 제일 밑에, 그러니까 사해 밑에가 바로 에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에돔 사람이 바로 그 가나안 땅 사해를 건너 그 밑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워싸고 있었던 이 모든 이방 민족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선지서 한 문서 전체를 한 이방 민족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그런 내용은 앗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누웨 성에 대한 말씀인 요나서와 나훔서 그리고 이처럼 에돔 사람들에 대한 오바다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오바다서가 특이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스라엘의 남방 이웃이자 이방 민족이었던 그 에돔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의 자비를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바다서에서 죄에 의한 타락의 뿌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한 타락의 뿌리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에돔 사람들을 처음으로 평가하셨던 말씀은 3절입니다. 먼저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악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죄악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고 저것이 죄가 되고 이렇게 행동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의한 타락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어떤 행동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들을 일으키는 마음을 오늘 본문 3절에 의하면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묻는 질문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심령, 그 중심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 중심이 어디로 쏠리고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죄로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는 방향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들의 심령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의 방향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뜻을 바라보는 방향은 위를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신 교만이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교만. 너희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하셨죠. 교만이라는 구약의 단어를 풀면서 딱 떠오르는 예전 격언이 있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격언이 딱 떠올라요. 자도운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교만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공부해보고 풀어보면은 그런 격언이 떠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행동은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취해버린 행동입니다. 자기 뜻이 바른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기 때문에 그냥 go ahead, 해버리는 그런 행동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자고하다라고 하십니다. 자고하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자고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지만 나오죠.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너희는 너희가 높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높으냐 너희가 그만큼 높으냐 그럴지라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진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때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 에돔 지역의 특수성은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언덕과 산, 심지어는 돌산들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보다는 무역을 의존하는 그런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발굴된 것들을 보면 아마도 그들이 이제 샀던 것은 알죠. 우리가 뭐 농산물이라는 걸 이걸 사야 되죠. 왜냐하면 충분히 재배를 할 수 없었을 테니까. 근데 그들이 무엇을 팔면서 그것을 샀는가 따져보자면 아마도 사해에서 캔 소금, 그걸 팔고요. 또 그 많은 산들의 그 이 산들 속에서 그 금속물들을 캐고 특히 구리를 캐가지고 팔았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향수에 사용되는 식물들을 생산을 해서 그 잎사귀라든지 이런 걸 팔면서 이제 자기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지형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땅에 돌산이 많았던 것이 그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들 투성이었다는 그런 불리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유리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 외세가 침범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산의 높은 곳에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침범할 수 없다는 점을 자랑합니다. 이 사실과 또 지형적으로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많이 짓지 못하고 무역을 의존을 하기 때문에 농부들이 어려워하는 점들이 에돔 사람들에게는 많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야 재배를 하고 농산물들을 이제 추수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은 뭐 광산에서 금속물을 캐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죠. 이런 것들이 중복되면서 그들은 스스로 높아지고 상당히 중심에서 교만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돔 사람들이 산 꼭대기 높은 요새를 만들고 그곳에서 아무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땅으로 끌어당길 수 없다라고 자랑했던 것처럼 그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 자기와 자기 자신의 뜻이 절대화되고 높아진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에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죄의 뿌리라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으로 믿음의 눈으로 읽는다면 이것은 절대로 에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뜻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뜻 그 위에 자기 자신을 두려는 이 모습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죄인의 마음가짐이자 죄인의 성향이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망가진 심령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분들 중에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만큼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로자리아 버터필드 박사님은 과거에 대학 교수이자 레즈비언으로 살면서 자기와 같이 소위 성소수자들의 대변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분 표현으로 I lost everything but a dog. 내가 사랑하는 애완견 한 마리 외에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머지않아서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분이 왜 이런 길을 갔는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러니까 후가 아니라 전에 성경을 7번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영문학 교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문학적인 관점으로 7번 읽으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십니다. 성경이 맞다면, 성경이 옳다면 나와 나의 친구들이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게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프라우드하기 때문이라. 곧 우리가 자만하고 자고하기 때문이라 라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 결론을 내리고도 오랫동안 씨름을 하십니다. 곧바로 주님을 영접을 하지 못하세요. 그만큼 그분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성향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동성을 향한 어떤 성적 애정을 느껴보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터필드 박사께서 하나님 앞에서 찾으신 자신의 진짜 문제 앞에서 나는 그와 다르다라고 우리 어느 누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만하다. 나는 자고하다. 스스로 높아졌다. 죄의 뿌리를 찾고 타락의 원인 그리고 그 원초적인 결과를 찾았던 그 모습 앞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는 당연한 죄이죠. 엄연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적 범죄를 저지지 않나요? 똑같이 저지릅니다. 왜요? 동성애가 죄의 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죄의 뿌리를 지닌 사람에게서 드러난 한 가지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프라우드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 이 고백 앞에 우리는 귀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600년 전 처음 증거된 그 오바댜서에서 드러난 에돔 사람들의 타락의 뿌리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저 죄인들, 싸다, 저렇게 된 거 싸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마땅하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주여, 스스로 높아진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은 겸손하지만, 입술의 말은 신앙 고백 같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위에까지 높아지려 하는 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심판하지 마소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반응, 우리의 유일한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서의 그 시작에서 너의 중심의 교만이라는 타락의 뿌리를, 타락한 현상을 보이는 모든 행동들과 마음의 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가 타락의 현실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에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곳에 도시를 세우고 외세를 점처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똑똑했고요. 주위 사람들도 에돔 사람 그러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8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똑똑한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이었던 7절 말씀입니다.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그러니까 너와 어떤 무역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너희 거처에서 쫓아내서 너희의 땅 주변 변두리로 몰아갔다. 그러니까 중심은 그들이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함정을 파고 있으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상당히 똑똑해서 적군의 어떠한 계략에도 어떠한 공모에도 대처를 해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몇몇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더니 적이판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적이 세운 계획에 자기의 도시들을 잃고 자기의 땅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으로 변두리로 쫓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위로 가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에돔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 2절이 참 재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하나님께서 에돔을 미약하게 하신 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약하게 하심으로. 그런데 이중 번역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영어를 찾아보시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어느 쪽이 옳은가. 좀 처음 걸 읽었을 때 이게 어느 쪽이 틀렸지? 어느 쪽이 바른 해석이지? 알고 보니까 양쪽이 다 맞는 해석이더라고요. 이거를 그 구약학자 스튜어트 더글러스 박사께서는 이것을 선지자들의 동사 형태다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동사 형태다. 그 형태가 무엇인가 하면 이게 과거 완전형으로 되어 있지만 번역은 이게 과거에도 적용이 되고 현재에도 적용이 되고 미래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열국 중에 너를 미약하게 하였다. 미약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 미약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이웃국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었고요. 그들은 정말 빈틈없는 그런 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뻥 뚫린 그런 불안한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들이 침략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난 타락의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내가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능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겠죠. 집이 필요하겠죠. 모든 것들을 열심히 일해서 갖춰놓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라고 한다는 것이 과연 나를 지키는 모습일까? 나를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들은 허송세월로 돌아갈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의 생각들을 따랐던 그 시간에 대한 후회가 엄청나게 막심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드러난 두 번째로 타락의 결과는 우리만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뜻을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우리들이 우리만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머리 좋은 우리를 속일 계획을 꾸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머리 좋은 우리를 속이기에 성공을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국가의 군대들을 일으키셔서 치십니다. 뚫을 수 없는 요새, 산 위에 세워진 도시, 그곳을 뚫고 그들을 멸망시킨 그런 두뇌가 상당히 기발하고 대단히 재능적인, 지능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타락한 우리들의 눈은 가리움을 받고요. 한없이 높아진 우리의 모습을 우러러보면서 우리가 최고인 양, 우리보다 더 똑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길게 보겠지만 이런 에돔 민족의 역사는 창세기 25장에서 시작합니다. 에돔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의 간발의 차의 형이었던 쌍둥이자 형이었던 에서였던 것입니다. 에서가 에돔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빨갛다는 모습인데 그가 태어날 때 몸이 빨개서 그런 별명을 받았고요. 또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장자권을 팔면서 그 팥죽의 불구스러움으로 에서는 계속해서 에돔이라고 불러집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에돔 민족의 그 첫 뿌리가 되겠죠. 그에게서 나온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동생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에서는 방황합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대와 대가 이어가면서 사해 남부지방에 그들의 후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겼던 것은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시련을 당해도 어떤 속임수를 당하고 어떤 배신을 당했다고 해도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는 나의 인생, 언약 백성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에서가 만약 죄된 사회에 죄된 그 속임과 죄된 결과를 거두었을 때 동생에게 속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됩니다. 이것은 에서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이삭을 대적했던 형제 이스마엘에게도 배다른 형제지만 그 이스마엘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이웃 이방 민족이 되었던 그 여러 국가들의 조상과 국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성도님에게 죄로 타락한 현실을 피부로 느끼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삶에 대해 어느 정도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밑창이 꺼지는 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터지고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사기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정서와 그 전통에 굉장히 우리가 좀 버려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면 하늘을 원망하는 그런 민족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하늘을 원망을 하면서 화풀이를 하고 자기가 좀 어떻게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을 체험했습니다. 나의 죄악을 스스로 체험하고 이웃들의 죄악을 피해를 당한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야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모든 일들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어려움이, 내 인생에서 감당하는 이런 비극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호흡을 마치지 않고 호흡을 거두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은 끝이야 라고 마침표를 찍으실까요? 우리 들으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죄인 된 나의 허망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또 높아진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에서가 그리고 결국 언약 백성으로 비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면 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에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죄가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처신을 해야 될까라는 데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참 오바댜서를 보면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분명히 에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서에서 에돔 사람들을 2인칭 복수형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직접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에돔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사명을 받고 에돔 나라에 가서 그 말씀을 전달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훔 선지자와 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정죄하셨을 때 그 말씀을 요나 손에 쥐어주시고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전파됐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에 대한 이 예언은 에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어떤 결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나라를 잃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 말씀의 제1차적인 수신자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엄청난 말씀입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니까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그가 다 모조리 다 쓸어 가져가겠느냐? 너의 집안에 있는 거 아니죠. 마음에 차면 떠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로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포도나무를 탁탁 탈탈 털어서 완전히 모든 포도를 따가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을 땄으면 떠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무슨 말씀입니까? 에돔의 멸망은 완전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 생존자가 없는 멸망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과연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요? 남의 일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 말씀 앞에 겸손하자면 에돔에게 일어난 완전한 멸망에 대해 우리가 남의 일처럼 여길 수가 있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왕국을 빼앗기고 포로 생활 중이었던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에돔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꺼버리셨는데 유다 사람들의 심지는 아직 끄지 않으셨던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에돔에게 행하시는 이 일들 저희에게 행하셔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자비로 대해주시옵소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노출한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걸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재앙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인을 죄 중에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스스로 죄 중에 자신을 방치하는 모습. 에베소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장. 죄 중에 죄인을 방치하는.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웃 국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면 그것은 은혜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우리를 생명의 주님 앞으로 불러내시는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나라들을 모으십니다. 열국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나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에돔의 심판을 목격하도록 하십니다. 그 모든 나라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합니까? 주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믿지 않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신 그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곳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잠시 우리가 같이 참여할 이 성찬식도 바로 십자가 아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예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 이민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한인들이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돔 사람들의 역사를 보여주신 오바댜서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의 뿌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동성애라는 죄 한 가지를 제가 일화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그들의 삶을 또 주장을 퍼레이드하는 걸 가리켜서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 하죠.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프라이드 퍼레이드라는 그 용어가 얼마나 무서운 용어인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드는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으로 딱 구분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프라우드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돔 사람들이 당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를, 우리의 성향의 변화를, 나를 바라보고 있던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 같이 노래하고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아직 있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의 피로 씻어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리면서 죄의 뿌리를 살리는 우리의 자만과 자만스러운 생각들을 버리고 내가 믿어 섬기며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에돔 민족, 그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의 상태를 조명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변화를 받고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뒤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오바댜서의 말씀을 저희들 평생 품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 본문 3절과 4절, 이 서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중심의 교만이 이것이야말로 나의 죄의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자만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로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로 대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바댜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구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묵상하고 또 감사드릴 기회를 얻사오니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